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계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 했습니다. 가인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기를 원하셨지요. 회개도요, 누가 회개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니죠. 스스로 자원해서 통회자복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지, 누가 지적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은 그건 참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답했죠. 자기 악행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거짓말을 서슴치 않았고 하나님께 오만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을 알고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본문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어디서 어떻게 왜 죽였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달리 전지전능하시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다 아십니다. 아무리 몰래 숨겨도 아시는 거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의 도망해서 배 밑창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 밑에 가서 잠을 자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잖아요. 아무리 몰래 숨어도 아시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앞뒤 사람이 있나 없나는 보고, 없으면 도적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근데 문제는 망군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뒤로 멀리 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재 보이는 누가 사람이 보나 나를 안 보나. 자, 그런데도 먼저는 가인에게 물으심으로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가인은 끝까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말 저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받는 연계의 법칙이 가인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셨죠.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많이 대해보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알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행한 대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대로. 법을 어기고 나서 내게 기도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왜? 공의가 있으니까. 법을 어기면 어긴 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법을 안 어겨야 되고 정도를 걸어야 되고, 악을 행하면 악의 보응, 선을 행하면 선의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에 많은 기도를 중심으로 믿음 사랑으로 불같이 하면 영적 성장뿐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거 믿고 간구한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중언부언 하면 응답 안 오는 것이고. 가인에게 임한 저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밖가라도 효력을 주지 않으니 얼마나 저주예요. 가인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농사짓는 법을 전수받았습니다. 당시 아담이 갖고 있던 지식과 지혜는 매우 뛰어났으므로 가인도 농사일을 매우 잘 알았지요. 농사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될 만큼 능숙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인이 뛰어난 농사꾼이라 해도 땅이 그에게 아무 효력을 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여기서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땅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농부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고 아무리 잘 가꾼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외면하신다면 좋은 열매 못 거둡니다. 아무리 땅이 좋았고 씨가 좋았고 부지런히 가꾼다 해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 비만 안 줘도 안 되잖아요. 비만 안 내래 줘도. 햇빛도 뭐 일조량이 나쁘다든가 뭐야. 그 외에도 뭐 태풍 같은 거 와서 그냥 쓸어버려도 안 되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즉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 바람, 햇볕을 주셔야만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지요. 농부도 지혜롭고 부지런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노력과 지식 모든 것들이 다 겸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첫째가 하나님. 근데 이 첫째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등 뒤로 돌렸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기도나 응답들을 못 받는 거지요. 믿음대로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뭐든지 어떤 병이라도 믿음대로 할 건데, 안 한다, 이 말이야. 먹어도 약 먹어도 안 낫고, 뭐 통증 있고 그러면, 그냥 처방. 처방 따라 이렇게 하고, 사람은 처방.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어드린다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왕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렸다면 의원들에게 가지 않았을 텐데. 의원들에게 다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다. 이게 하나님께 의뢰해야 될 걸 말씀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참믿음. 참마음. 참믿음. 참마음을 가졌으니까 진리, 영의 마음이니까 참 온전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참마음이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내 안에.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이 안 돼요. 참인 거예요. 믿습니다고 아유 해보다가 안 되면 세상 의뢰한다. 이건 이제 거짓의 마음이잖아요. 안 되면 의뢰한다. 그러나 참 믿음은 안 돼도 아버지 앞에 의뢰하고 돼도 의뢰, 안 돼도 의뢰하고 하여튼 아버지 앞에 다 맡긴다. 끝까지. 예, 그래서 농부도 지혜롭고 부지런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제 자신의 악행에 대한 보응을 공의에 따라 받아야 하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인에게 농사 짓게 좋은 환경들을 조성해 주신다면 이는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농작물을 자연재해나 병충해로부터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가인이 아무리 지혜를 총동원하여 농사일을 한다 해도 자기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지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킴받지 못함으로 풍부하고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터전에서 떠남으로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으로부터 효력을 얻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풍족한 결실을 거뒀고 윤택한 삶을 누렸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절, 4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지역에 이삭이 머물러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명심했다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 흉년이 들었다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이 효력을 그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터전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율례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의 안식년 제도이지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례 중 하나였지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거든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7년째에는 땅을 씌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 부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내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씩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즉 6년째 풍년을 주셔서 앞으로 3년 동안 쓸 것을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3년 양식이 필요합니까? 7년째 먹을 양식은 당연히 필요하고 7년째 일을 안 했으니 8년째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요. 또한 8년째 파종한 보리나 밀은 이듬해인 9년째가 되어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 곧 6년째 추수한 양식을 먹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십일조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성도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업터나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지요. 그런데 십일조를 내기가 아까워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혹 사기꾼이 속이고 있을 때 알려주시거나 막아주실 수 없고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수도 없지요. 결과적으로 십일조에 해당하는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 또한 땅으로부터 그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인에게 임한 첫째 저주였습니다. 이런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담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저주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잃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처럼 피치 못할 이유로 혹은 타의에 의해 강제로 유리하는 자가 되는 일은 매우 큰 벌이지요. 주로 전쟁 난민이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 유리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1장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계명 지켜 살면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저지른 악행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했는데 심지어 자식들을 불에 태워 제사 지내기까지 했지요. 왕이 이렇게 하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역대하 33장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했습니다. 또한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 앞에 의해 톱으로 켜는 끔찍한 형법으로 처형당했다고 하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심판하십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앗수르 대군이 이번에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완전히 거두어 버리시니 예루살렘은 쉽게 함락되었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한 나라의 왕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곳에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했을까요? 므낫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고 합니다. 므낫세는 이후 새로운 사람이 됐지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을 내렸고 여호와의 단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두 가지 벌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이 연계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과 사랑과 의를 심으면 반드시 복이 임하죠. 저 그런 책자들을 보시면 선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사랑과 의를 지킨 사람은 후대에서도 칭송을 받고 그 후대 이렇게 받아가는 걸 봐요. 반대로 악과 죄를 심으면 질병, 사고 등의 시험, 환란이 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혹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먼저 내가 혹여 하나님 앞에 악과 죄를 심지 않았나 살펴야 합니다. 한편 나는 선과 사랑을 심었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 물질을 많이 심었는데도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도 범사에 형통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지요. 죄의 담이 있는 한은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한 육체의 일을 행한 경우에는 회개했다 해도 보응이 따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동안에는 축복이 유보됩니다. 여러분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반드시 거둡니다. 축복 주십니다. 그러나 축복의 때가 예를 들어 하나님과 죄의 담이 있어 이걸 헐지 않으면 더군 사망이라는 죄를 말해요. 그렇지 않은 가벼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죄를 지었다. 그럼 이 죄의 담을 헐어야 그 다음에 심은 것도 축복이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심는다고 하는데도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도 축복이 임하지 않지요. 이런 경우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범죄했을 때 선지자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많은 그런 징계, 그런 시험 환란을 다 겸허히 받지 않습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죄송스러운데 하나님 앞에도 겸허하게 다 받잖아요. 백성이 욕을 한다 해도 억울하게 참 사흘 피 흘린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다 받잖아요. 따지고 하지도 않고. 레위기 26장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어떤 시험 환란이 왔을 때 기도하면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우쳐 주시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우쳐 주시고 또 단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해도 순종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금방 사망으로 역사하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죠. 아버지의 이제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봅니다. 4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44절에도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그로 인해 마음을 낮추고 형벌을 순히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싫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이러한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가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행을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 이말 형벌을 말씀하시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로소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지요. 본문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 고백은 마음 중심에서 나온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받게 될 벌이 두려워서 죄를 시인한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원하시지요. 바로 사랑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회개란 무엇일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서 존경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만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지요. 이때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님 앞에 나아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너무나 죄송해서 마음을 찢는 후회를 하며 부모님께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지요. 이럴 때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에서 느끼는 고통도 큽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부모님은 눈밖에 날까봐 얼른 회개합니다. 부모님은 눈밖에 나면 재산을 분배해 주실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계산 속에서 겉으로만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사랑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중심에서 돌이킨 게 아니므로 언제든 동일한 죄를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사라지면 마음에서 뽑아내지 못한 악의 모양이 다시 겉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했지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욥기에도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이 결국은 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너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를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매를 때린다 해도 오히려 가까이 더 다가갑니다. 오히려 안기려고 합니다. 근데 야단친다고 멀리하고 피하고 그거는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때린다 해서 뭘 피하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안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찌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데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지킴이 돼야 하고 순종이 돼야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이지요. 억지로 지키고 지켜야 되는 걸 지키고 두려워서 지키고 무서워서 지키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알고, 사랑이신 걸 알고. 그걸 믿고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첫째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첫째로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계명 지킨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혹 죄를 짓는다 해도 바로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가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근신하며 살지요. 이러한 사랑의 회개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회개로 죽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일이 있었지요. 그때 다윗은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심정이 시편 51편에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했지요.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며 죄사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 12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지요. 다윗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가 엄마 품으로 파고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회개를 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죠. 이게 통회 자복해 봐요. 정말 마음에서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마음에서 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오게 돼요. 다 사함받았다가 오게 돼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미지근하게 숨길 것 숨기고 남길 것 남겼으니까 후련치도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공고한 것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바로 이런 사랑의 회개, 진정한 회개입니다.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유구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속속들이 알지요.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것들을 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알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아직 사함받지 못한 죄를 빌미로 송사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지요. 뭐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시험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 행한 대로 받는 공의에 따라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중심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범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두 가지 저주와 그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공의가 결여된 사랑은 한편으로 치우치기 쉽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했지요. 하리이다. 혹 여러분이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시험을 당해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능히 모든 연단을 통과하시므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